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도와주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은혜가 참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지 되는데 그 찬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다라는 것에는 받은 사람의 어떠함도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다른 은혜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하면 은혜가 참 은혜되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부패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은혜라는 방법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됩니다. 종교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모든 것들의 결론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결과물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들이 나에게 주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뭔가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뭔가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의 신앙 모습 속에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있는 선악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과 악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건 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이건 악인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타락해버린 죄악의 인간이 생각하게 되는 선악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는 선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악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방식들이 사실 여기에 매여 있죠. 무엇을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에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곳으로 나오게 하는 그 마음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으로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은혜는 절대로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는 것, 이런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많이 오해하는 은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은혜 얘기하지 않거든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예요. 그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그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는가,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그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성경의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당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특정한 날을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일곱 번째 되는 날 자체를 복 주셨다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 창조의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복주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주셨다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를 복주시고 그 복주신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복은 이 안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안식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요. 우리의 일로 자꾸 끝을 내려고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피조된 창조된 인간은 그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안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 인간은 하나님의 완성인 이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평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런데 그 유혹하는 말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말보다 그 사탄의 말이 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생각, 사탄의 사고 그런 것들이 더 진리인 것처럼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선악체계 속에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기준조차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를 우리가 해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과율에 잡혀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전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 죄의 뿌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저 주신 은혜에서 벗어나버린 모습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지 되겠다라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거기에 여전히 매여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버린 인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내셨죠?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것만을 누리며 살아야지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되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이제 갈게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만을 누리며 살았던 또 살아야 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 그게 바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땅이 근본된 토지를 갈지만 땅이 내어놓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서 삽니다. 그 살던 인간의 최종적인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다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결론은 오히려 죽었더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그 거저 주신 은혜만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죠? 방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했겠죠. 그런데 노아의 삶은 방주 짓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는가 하면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제 그 은혜의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방주를 짓는 삶이에요. 방주라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방주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노아의 삶 자체가 바로 방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안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안심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노아의 이름 자체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노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노아인데 그 노아가 바로 안식, 안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요, 그 삶을 위해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노아가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평생의 삶이 방주 짓는 삶이었어요. 그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하는 삶이었거든요. 노아 당시의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인간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노아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거저 주신 바, 그 받은 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방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이 십계명을 두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 군데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안식일날 쉬어야지 되는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그 안식일을 복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해야지 되는 이유를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쉼을 얻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시작서, 그 평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평생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아니어도 나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히려 그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버린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모습이다. 그걸 우리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저축해서 이제 내가 생수를 만들어서 내가 그 생수를 저축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웅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애쓰며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율법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 지킴을 자기의 의로 삼겠다는 우상,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올바로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지 되겠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자기들이 수고해서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을 올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생명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올바로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참 죽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하게 하고 뭐 봉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거 절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임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 죽은 존재이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인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들만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죄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전적으로 무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 죄의 깊이를 올바로 아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죄 짓고 나니까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더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죄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참된 경험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그렇지만 내 안에 본질 속에서는 무엇이 더 깊게 느껴지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이 점점 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하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그래서 거저 받은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드러나야지 돼요? 죄가 드러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누군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게 하는 것,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선택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택하심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택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다윗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전 짓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삶, 그걸 다윗에게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엄청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백성들도 바쳐요. 그것을 바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그것을 바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칠 마음 주신 것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가졌으니까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내가 보답해서 이 제물 바치는 거지, 이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의 백성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받은 것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저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이 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보태서 자꾸 뭘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저 주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성경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성도의 평생의 찬송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저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만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참된 십자가 앞에 나는 죽어지고 오직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하시며 그 길 올바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